오늘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지만 저희가 겪어야 하는 일들과 문제들과 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에 근거하되 참으로 지혜롭게 진리가 주는 자유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문제들이 참 어쩜 그렇게 다양하고 어쩜 그렇게 복잡합니까?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제목들로 정리된 책 참고서 또 신앙서적 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딱 내 경우에 맞게 기록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먼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문제, 그들의 고민거리,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게 쓴 문제에 대해서, 내게 물어본 그 일에 대하여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 신앙의 어떤 고백, 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을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옳습니까? 어떠합니까? 당대의 영적인 사람은 혹은 신앙적인 표현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거 좋다, 그렇게 지내는 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다. 그러면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는 생각으로 일반화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이란 말은 어떤 분명한 정의를 가집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인 행위가 혼인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혼인이라는 관계 가운데 누리지 않을 때, 말이 좀 복잡하지만 부부 사이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질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결혼과 가정입니다. 근데 그 결혼과 가정을 넘어서는 누림이란 음행이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누리느냐가 그 성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는 것을 은사로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도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로 주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은사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해라. 남편도, 여러분 이게 그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답에 동일한 원칙, 동일한 목적, 혹은 그것을 결정하는 동일한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혼인관계의 대의를 말해줍니다. 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1세기에 로마 시대는 혼인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저도 사실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라틴식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confareatio라는 말이, 관계가 있는데, 이런 주로 귀족들 간에 있었던 부부관계인데 상당히 엄중한 부부관계를 뜻했습니다. 서로 로마의 사제 앞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반지를 끼고 그리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관계를 깨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즘 결혼식이 어디서 왔나를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귀족들 말고 평민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게 코엠티오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보다 간소한 예식을 통해서 남편 되고 부부 되는 그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그 결혼 혼인 관계를 이제 결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고 또 다른 형태가 있었는데 동거 형태의 부부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수스라 그랬는데 이 우수스는 남자와 여자가 1년 이상을 동거하면 둘 사이가 사실혼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쉽게 깨졌어요. 여자가 1년에 한 3일 이상을 나가서 외박을 하면 깨져도 괜찮은 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웃으면 안 되는데 씨네 마누라는 다른 형태가 있었다 그래요. 이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여자 부인이 여전히 친정 아버지의 어떤 권한 안에 있는 그런 형태를 말했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우리도 어떤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이제 코엠티오라는 이런 걸 할 때는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값을 받고 이렇게 자기 딸을 파는 형식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그 소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문란하다 그래요. 문란한 남자와 여자 배우자 관계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남편은 아내,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에 대한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그 아내가 하도록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됨이란 나를 돕는 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둘이 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내 동반자 배우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그를 존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둘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대상, 상대인 거지. 내가 원할 때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남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저를 보면 말을 하여튼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네. 간단히 말하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됨의 대의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워 흠이 없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주름진 것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신비하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남편 되고 아내 되는, 아내 되고 남편 되는 대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되고 아내 되어, 아내 되어 남편 되어 사는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표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내는데 얼마나 시시콜콜한 일이 많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고 얼마나 서로에게 그죠? 가끔 저녁 먹을 때 좀 그 저녁을 먹는 그 마지막 자리가 늘 섭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모든 저녁 자리의 대화가 꾸지람과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내는 우리의 이 모든 시시콜콜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거룩한 언약으로 맺어졌는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씨줄과 날줄과 날줄처럼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로 얽혀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몸이 되었는가 하는 이 깊은 섬김과 상호 존중, 사랑으로 보았던 거죠. 이미 결혼하셔서 사시는, 결혼 생활을 하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살면서 인생에 이렇게 분방해야, 서로 부부가 각방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야 되는 어떤 내 삶의 질서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금식도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도 합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은 도대체 신앙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줘.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만 합의해서 서로 얼마 동안 하되 그리고 다시 합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질서 가운데 이 욕망, 본능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왈칵 끌어넘쳐서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과 더불어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어떠함을 품는 그 헤아리는 헤아림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받으십니다. 부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 이 말 표현이 허락이요라는 이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뭐 concession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command, 주님께서 분명히 명백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그렇지 이게 분명히 명백하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는, 번면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 그거에 대해서 허락, 컨세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어가는 그 이제 권면에서 계속 씁니다. 계속해서 그 부부관계와 그 소위 독신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쓰는데요.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를 뜻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시는구나. 우리 저 저녁에 오후에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 우리 조 목사님은 결정적으로 돌아온 탕자고 저는 집안에 있는 탕자 모태 신앙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태 신앙 된 거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이 목사이신 거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 목사님의 두 아들도 지금은 목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어떤 경륜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어떤 은사, 내게 없고 누구에게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그가 지금 혼자 된, 독신이 된 상태를 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혼자 됐을까? 왜 혼자 됐을까? 성경에는 명백하게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는 그가 혼자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 의원이었고 그가 랍비였던 것을 보면 대개 랍비는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대개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든지 사별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심했을 때 유대교를 떠나는 것을 보고 유대교 안에 이단시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부인이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갈라서게 된 거죠. 아니면 결혼을 드물지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정황이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처럼 혼자 된 사람, 아직 결혼, 다음 주에 읽을 거에 결혼 아직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나처럼 혼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은사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희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있느냐?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여기서는 권면이 아니라 명합니다. 명한 내가 명하노니 이것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설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이혼에 대한 권면은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시죠. 음행한 연고 외에 갈라서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한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괄호 열고 하는 것은 이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의 권면이에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현실이지만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는 거는 그 당시에 남성이 여성, 특히 부인을 자기 일종의 소유로 여겼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혼약은 서로 묶인 본디지, 강력하게 묶인 상태인데 그게 깨지는 것, 깨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즘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느슨해졌죠. 미국의 통계도 그러하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남부 쪽에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이혼율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그 태도나 그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언약이란 한 번이고 평생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어떤 형제가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과 같이 살기 원하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거꾸로.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어떤 여자가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흔히 보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 남편 교회가 나오고, 동행에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신앙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안에는 어떤 느낌과 판단이 있냐면, 예수 믿는 것이 옳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옳죠. 그죠? 그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속상하죠. 나가 섭섭하죠.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해요. 나가 그래서 교회 가보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손을 잡고 주님 서로 기도해주고, 저기 통독반 모임에 가봤더니 우리는 날마다 저녁마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할 때마다 속상하고 부럽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심지어 미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뭐라 그러냐면, 그를 버리지 말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아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 제목과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태도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속상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삶이, 믿는, 온전히 믿는 가정의 삶보다 처진다, 덜 거룩해진다, 부끄러웠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나는 TV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마다 꼭 뭘 딴 걸 보자 그래요. 너무 속상해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거꾸로 봅니다. 어떻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우리 집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내가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과 자녀들이 나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거룩함이란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의 거룩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게 된, 먼저 예수 믿게 된 내가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생명을 주어 내 아내를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진정한 변화,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데 그 경륜의 통로가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게 된 누군가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지 않은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 자녀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기준이 높아져요. 기대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자녀들에게 하기 쉬워요. 야, 네 아버지가 말이다. 정말 내가 너무 기도 제목이다. 이건 거룩하게 기도 제목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이고 흉보는 거지. 너는 이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이 다음에 나같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예수 믿더니 달라지셨네. 그게 자녀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 말씀 듣는데 힘든 표정 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은 그런 아빠 엄마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고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이게 갈리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이거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했지만 주의 뜻에 순종한 거로 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저는 이게 현실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애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일어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때 화평이란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화평, 하나님의 샬롬이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예수님의 화평에 대해서 선언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그는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사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갈등과 고민과 고통을 겪어내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과 고통을 겪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당하게 되어야 하는 어떤 상태를 이루셨다고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애썼지만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나도 설명이 안 되는 그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대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직 신앙에 들지 않아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먼저 믿게 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먼저 믿게 된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일이오. 제가 그 앞에 설명을 좀 넣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관계를 선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이 꼴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찌 저 사람을 못 부르시겠는가 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때는요 설득이나 엄마 이 좀 와봐 내가 엄마하고 사형리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대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엄마 이 좀 와봐 엄마는 이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대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엄마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모든 대화 끝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예, 내가 너를 낳아, 내가 너를 젖먹여 키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 그래 똑똑하다. 그러나 그건 너 똑똑한 너 기저귀 채워 키운 게 나야 라는 거죠.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사랑이지 논박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사랑의 고백,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사랑의 섬김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형편을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달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부부, 그러니까 혼자 된 사람, 뭐, 과부된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이런 이제 그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각각 다르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가 지난 2019년이 지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한국 사회도. 그 상위 소득 20%의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하위 소득 20%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요. 사회는 자꾸 양극화가 되고 사회는 점점 더 갈라지는데 우리 안에 그러나 왜 너만 그렇게 누려야 돼? 왜 너만 그렇게 잘 살아야 돼? 나는 왜 그렇게 될 수 없어라는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왜 너는 그렇게 잘 살아야 돼?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에 대한 그 요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서로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분노, 좌절 그게 때로는 그 상황을 아주 부정하는 폭력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지 아니면 무기력과 에이 뭐 할 게 있어 하는 이런 판단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얘기하냐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차이를 넘어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이제 중요한 정의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가장 완벽한 경륜의 때에 그 경륜의 상황에 경륜의 처지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할례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의 주시는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 없죠. 완전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온전한 충만한 그 결정적인 경륜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내가 암에 걸렸을 때일 수도 있고 내가 쫄딱 망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갔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때 불렀는데 하나님 나는 왜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신학교를 못 갔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종으로 있을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인간 취급을 못 당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따지지 말라. 근데 그 빌레몬서에도 보지만 오네시모는 거기서 나간 도망 나간 종이에요. 근데 그가 왜 나는 왜 종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빌레몬은 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존경받는 주인으로 불렀냐 이거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종보다 자유인이 좋다는 걸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 염려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거 좋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형편,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다 틀려요. 처지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우리를 품어주신 그분, 그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뒤에서 나온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그의 생명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판은 어디서 나냐면 그분 앞에 설 때 납니다. 그 결판의 근거는 어디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살린 그분의 값에 있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다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동등하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동일하게 귀하게 부르신 그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조응되지 말라고 할 때 그리고 뭐라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힘들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이 주께서 주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나눴다가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죠. 그가 노예되었을 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끔 TV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걸 봅니다. 부러워합니다. 야, 굉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하고 굉장하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힘든 상황이 아니라 편안한 상황에서 불러주세요를 바라죠. 그죠? 우리 중에 난 참 억울해요. 나는 왜 하필 흙수저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와 그때야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의 대의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봤는데 그 부부의 대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셨구나 하는 그 신앙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가정이 날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신 자리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감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형편에서 나를 주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결핍을 느낄 때, 특히 내가 부족하다 생각될 때, 특히 내가 힘들다 생각될 때 옆 사람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나를 이 상황에서 부르신 주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나를 가치 없다 판단할 때 주께서 나를 생명을 주어 여기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